하나님 말씀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2장 17절부터 25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와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을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로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소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들으시면서 쉽게 파악하실 수 있었겠습니다만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제사장이죠. 제사장 계통을 말하는 것이죠.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가르치신 것이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것 결론적으로 보시면 25절에 막바지에 보시면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이것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런 것을 드릴 수 없다. 반대로 온전한 것을 드려야 할 것이고 온전한 것이 오늘 본문에 자주 반복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20절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21절에 보시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계속 이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만을 드리라라는 교훈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훈은 주로 이제 화목제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사법을 보면 다섯 가지 제사가 있는데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그리고 화목제가 있는데요. 이제 화목제를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런데 이제 서원 제물, 자원 제물의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게 화목제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우리가 레위기 3장에서 그리고 7장의 추가 규정에서 화목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 화목제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화목제는 우리말 이름으로는 하나님과의 화목 이것이 강조되지만 원문으로 봤을 때는 완성의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온전함을 주셨을 때 그리고 감사할 만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성취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세 가지 구체적인 상황이 나오는데 서원제가 있죠. 그래서 서원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드리고 서원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사무엘상 1장에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의 기도가 있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서원을 이제 들어주셨을 때 이제 제물을 드리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화목제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감사제, 비슷합니다만 서원하지 않고 감사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 또한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데 그것이 또 화목제에 포함이 되고요. 우리가 어디 낙헌제라고 읽었기도 하고 자원제라고 읽었기도 하는데 우리말로는 이것은 이제 낙헌, 기뻐서 드린다, 기쁨으로 드린다, 자원, 스스로 드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 품고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또한 화목제라고 부릅니다. 그 18절에 이제 서원제물, 자원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다 화목제에 포함되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화목제와 번제를 더불어 드린다라고 이제 구체적인 예를 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 사실은 예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데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은 이제 그 레위기 1장부터 5장에 나오는 다섯 가지 제사의 규정을 보면 다 공이 나타나요. 흠이 있는 제물은 드릴 수 없거든요. 사실은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린다는 구체적인 상황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화목제와 번제가 함께 드려질 때의 상황을 하나님께서 예시로 설명하고 계신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화목제물의 예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수 있는데 수컷이나 암컷을 모두 드릴 수 있거든요. 반면에 번제는 오직 수컷만 드릴 수 있어서 19절에 보시면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번제와 화목제가 중첩되었을 때 함께 되었을 때 번제를 기준으로 제물을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 강화된 그런 구별된 그런 규정의 번제에 있기 때문에 번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제 흠이 없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이 또 흠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상세한 예가 나타나는데요. 그것이 20절부터 아니죠. 22절부터 나타나고 있죠. 22절 보시면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 이게 원문에 보면 예리한 것으로 자르다라는 동사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지체 중에 한 부분이 예리하게 절단된 것, 이런 짐승을 말하겠죠. 그리고 종기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다 이제 피부와 관련되어 있다고 짐작할 수 있겠죠. 비로 먹은 것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로 먹은 것 하면 그 여기 대부분 다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다 아실 수도 있고 좀 비교적 젊으신 분들은 낯선 단어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 짐승이 이제 피부에 막 구멍이 나 있거나 털이 듬성듬성 빠져 있거나 하면 비로 먹었다고 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이는 외관, 그 짐승의 피부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그래서 제단 위에 화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번제나 또 화목제가 전부 화제잖아요. 화제라는 것은 제사의 형식으로 불을 쓴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불을 쓰는 제사가 번제와 화목제인데요. 이러한 불을 쓰는 제사에 이런 흠이 있는, 지금 방금 예를 든 이런 짐승들은 올려질 수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점이 있고 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거기에 추가가 되어서 23절에 보시면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도, 여긴 조금 세심한 규정이 있어요. 더하거나 덜하는 것은 화목제 중에서 자원제물, 낙헌제는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서원제물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드릴 수 없다고 해서 유독 자원재물과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재물의 흠의 정도를 좀 여유 있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굉장히 특별한 말씀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설교 말미에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24절에 이제 생식기와 관련해서 고환이 상처를 입었을 때 이것도 여호와께 드리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이 재물이 이방인에게서부터 온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흠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은 여호와께 드릴 수 없다라고 마지막에 규정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앞에 이것은 예시라고 볼 수 있고 번제부터 시작해서 소제, 속죄, 속건제, 화목제에 이르는 그 모든 제사에 흠이 없는 것을 드리도록 되어 있는데 그 흠이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확인할 수 있는 본문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해를 쭉 보시면서 혹시 떠오르시는 것이 없습니까? 실은 몇 시간 전에 제가 한 달 한 번 요즘 거의 수요일에 설교를 하니까 몇 달 전일 것 같아요. 몇 달 전에 이 예를 이미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짐승의 재물과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요. 제사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여러분 성경이 가까운 곳에 있어서 한 페이지에 펼쳐지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그 21장 막바지에 보시면 16절이거든요. 21장 16절이 여러분 바로 보이실 거예요. 비교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텐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못할지니 곧 하면서 예가 나오거든요. 맹인이나 다리 젖는 자나 코가 불안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여기 열거되어 있는 예시가 실은 오늘 본문의 짐승의 그 예시하고 거의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처음에 이제 맹인으로 시작하는데 짐승도 눈먼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더한 지체가 같이 들어있고 그리고 못 자란 키, 덜한 지체, 그러니까 제사장에서는 못 자란 키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짐승에 있어서는 덜한 지체라고 되는데 이것도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습지는 아예 같은 단어고요. 그리고 아까 비루 먹은 것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그 제사장에 보시면 버짐이 있어요. 20절이죠. 21장 20절 이제 막바지에 보시면 버짐 있는 자가 있잖아요. 이 버짐하고 비루 먹은 것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그 피부의 일부분이 건조해지면서 뭐 털이 빠지거나 그 부분에 어떤 불구스름한 어떤 색점이 보이거나 그 부분이 한마디 쉽게 얘기하면 구멍이 나는 거죠. 이런 식의 피부병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생식기와 관련해서 고환과 관련돼서 사실 동일한 그런 상처, 동일한 흠이 제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뭐 사람도 일종의 동물이니까요, 그렇죠? 물론 사람하고 짐승은 많이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어서 흠이 있다, 그러니까 육체에 흠이 있다고 하였을 때 그 비슷한 어떤 경향성, 또 비슷한 어떤 질병, 비슷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흥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둘 다 사실은 화목제가 예로 들어지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제사장을 읽었을 때 이러한 제사장, 그러니까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합치면 제사장이 흠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쁘심이 되지 못하여서 재물을 드릴 수 없고 재물에 흠이 있어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 기쁘심이 되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양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제물과 또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에 있어서 매우 까다롭게 엄격하게 온전함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반드시 하나님 명령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명령대로 반드시 제사장을 거쳐야 하는데, 이 과정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경이 곤두서서 확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제물과 제사장의 온전함이라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예물을 들고 갈 때 제일 먼저 어떤 일을 먼저 하겠습니까? 이들은 유목민이니까 제물이 이런 짐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아마 제물을 드리기 며칠 전부터 혹은 뭐 몇 주 전부터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혹은 공동체 속에 속해 있는 그런 제물을 드릴 만한 짐승들을 꼼꼼히 살폈을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했겠죠. 그래서 잘 살펴보면서 이 중에 이 양이, 이 소가, 이 염소가 여호와께 드릴만 하겠다라고 항상 가늠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작 그 당일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물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철저한 준비와 그리고 경건한 마음 속에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날에도 그 지정된 제물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그날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동안 지난 밤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혹은 상처 있지 않았는지 확인해 보고, 조금이라도 상처가 있었다고 한다면 아마 그것보다 조금 못하겠지만 이미 예배된 그보다 좀 덜한 것을 살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이 제물을 가져갈 때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행여나 그것이 상처를 입을까? 그것이 다치기나 할까?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이 제물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런 온전함에 있어서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는 제사장의 가장 큰 관점이겠죠. 제사장이 그 스스로가 그것을 가장 주의 있게 살폈겠죠. 그래서 아마 대제사장이 주기적으로 제사장들의 그 몸 상태를 확인했을 것이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뭐 피부병이 있거나 혹은 어떤 상처를 입었거나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열외로 하고 제외를 시키고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데 참여하지 못하는 그 일이 제사장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매일매일의 그런 업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제사장을 바라볼 때 그 점이 항상 눈에 띄었겠죠. 근데 만약에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딱 제사장한테 제사장 얼굴에 상처가 있다 이러다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죠. 아마 그 정도로 관리를 하지 못한 그런 제사장 그런 사회에 대한 아마 분명한 그런 책망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 아쉬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지 않도록 제사장 그룹은 굉장히 이 부분을 주의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는 일이 굉장히 까다롭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신경을 써야 되기도 하는, 그러니까 그 경건함이라는 것이 평상시의 어떤 편안한 마음 그것과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왜 그럴까요? 제물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바로 살펴볼 텐데요. 그 점을 우리가 이제 논하기 전에 저는 이런 점을 좀 깨닫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 형식 가운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할 수 있는 제물과 또 제사장과 관련해서 이런 그 흠이 없는 부분, 결점이 없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까다롭게 다루도록 하셨는가. 네, 그만큼 흠이라는 것, 결점이라는 것은 사실은 죄를 상징하죠.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섭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서는 이것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짜라타라고 하는, 우리말로는 나병이라고 번역되었습니다만, 그 피부에 어떤 심각한 그런 질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곧 죄의 문제, 정결의 문제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연관시키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그렇게 다루셨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을 그렇게 어떤 특별한 상황 가운데 놓으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자체가 사실은 특별한 상황이니까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고려하면 이러한 육신의 흠, 이런 결점, 이것은 죄가 있음을 충분히 상징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주의하라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해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나오는 행위라는 것이 이만큼 죄 없는 사람들이 나아가야 하는 행위이며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죄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늘상 배울 수 있도록 하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굉장히 주의 있게 다루고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루는 이런 모든 과정이 사실은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나태함에 대한 하나님의 일깨움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이제 우리 지금도 드리는데 이제 모든 이런 의식법들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실체인 우리가 잠시 뒤에 살펴볼 텐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다 해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엄격함은 필요가 없어요. 이 지금은.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다. 그래도 정말 가능하다고 한다면 깁스를 하고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보시고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여서 다리 부러진 자는 제사장 역할도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목사님은 결격 사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의식법적인 것이고요.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의식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마치 우리가 지금 짐승을 죽이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나올 때 짐승을 죽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러한 규정은 이제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담겨있는 정신이랄까요? 여기에 담겨있는 태도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배 형식에 대해서 아주 주의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연약함을 지니고 살아가는 한 항상 주의해야 되는 예배에 있어서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변화가 되어서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좀 자유가 강조되고 어떤 그런 의식이나 어떤 형식보다 그런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부각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외적인 자세 이런 부분들을 너무 이렇게 방만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온전하다고 해서 하나님께 나올 때 슬리퍼를 신고 나오거나 반바지를 입고 나오거나 하는 것은 적당하지 않죠. 물론 뭐 수련회 때나 특별한 상황에서 모두가 그것이 방만한 마음이 아니다라고 인정하는 상황이라 한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우리가 일상 가운데 매주 하나님께 나올 때에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격식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태도 이것을 우리가 잘 도모하여서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시대가 점점 여러 가지 또 미디어가 발전하고 또 우리의 어떤 그 생각들이 굉장히 좀 인본주의화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해드리는 것의 의식에 있어서 굉장히 뭐랄까요 부담을 갖기도 하고 부정적인 인상을 갖는 것 같아요. 예배 때 또 복장을 얘기한다던가 또 예배의 어떤 자세를 얘기한다던가 또 예배 드리는 시간을 뭐 얘기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외 눈에 보이는 어떤 형식들을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면 아 너무 좀 깐깐한 거 아닌가, 너무 좀 이렇게 답답한 거 아닌가, 너무 좀 이렇게 올가매는 거 아닌가 이런 인상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경직되고 어느 정도는 좀 경외하는 마음, 말 자체가 경외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존중하고 정말 두려워하는 분이거든요. 그분 앞에 선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는 우리의 어떤 외적인 태도도 나타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점들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물과 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중재하는, 이게 중요하죠, 중보하는 제사장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은 누가 보더라도 진정한 재물이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속죄해주는 재물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 이 재물의 성격은, 기본적인 성격은 속죄물이잖아요. 이것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실 정도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 나온 사람들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변호하는 역할을 하는 중보자인 이 제사장이 역시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의식을 가르쳤고 또한 우리에게도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얘기하고 말씀을 듣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고 하나님 기도한다고 하는 것, 아무도 막지 않는 것 같고 그냥 내가 하면 되는 것 같지만 신령한 세계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예배는, 어떤 말씀을 들음은, 어떤 찬송은, 어떤 기도는 사람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진노하실 수도 있고 그것을 받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벌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을 때. 그거는 자기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뭔가 다른 걸 의지하는 거죠.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가르친 것처럼 오직 온전한 제사장, 온전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죠? 그리고 오직 온전한 예물,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물만을 하나님께서 만족하십니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예물,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랑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 그 기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참 예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참 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의 뒤에 숨을 때, 그의 변호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만이 하나님의 만족의 대상이요, 오직 그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진정한 속죄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과 가슴 벅참의 이유가 되셔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로 넘어가시면 먼저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부터 28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흠이 없음을 늘 관찰하다가 흠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호와께 나아가는 것, 여호와께 예물을 드린 것에서 그를 배제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아, 인간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중보자 될 수 없구나. 우리는 이 아론을 통하여서 아론의 계통에 있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실은 참된 제사장, 진정한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들의 화려한 의복은 여러분 제사장 의복 다 아시죠? 특별히 대제사장의 화려한 의복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쩌면 인간의 연약함을 가리는 상징물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안에 있는 아론은 온전치 못하나 그 제사장의 역할이 온전하다는 뜻이죠. 그것은 결국 그들의 눈에 보이는 그 온전함과 같이 저 아론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 제사장들은 자기 죄가 있어서 항상 제사를 드릴 때마다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자기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이후에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인간인지라. 그러나 저 인간이 지금 입고 있는 온전한 의복을 보았을 때 저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참된 메시아가 장차 올지라. 그가 진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장을 넘어가 볼까요? 9장. 히브리서 9장 13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재물을 온전케 하여서 야 이런 온전한 재물만이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하나님께 받으심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스라엘 늘 배울 때에 이런 짐승조차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사하면 도구로 사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받아주시는 그런 훈련을 통하여서 사실은 그런 짐승이 할 수 없는 누구라도 일반적인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짐승이 할 수 없는 진정한 죄사함의 재물. 사실은 짐승이 사람의 죄를 사한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시적인 말씀 없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재물이 보여주는 이 재물이 피를 흘리고 고통 속에 죽어가고 그의 피가 이 피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게 하는 그와 같은 죄사함의 속죄제, 속죄자 어떤 사람을 기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제사장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온전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신묘한 자, 온전한 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도록 만드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설명에서 히브리서 기자의 설명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이러한 재물의 온전함 그리고 제사장의 온전함은 장차 오실 진정한 재물이요 또 진정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가리키는 상징물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속에 깊은 확신을 갖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이렇게 준비시켰던 이 재물이 이 제사장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로서 실체화되었구나. 이 모형과 그림자가 가리키고 있었던 진정한 메시아가 우리에게 왔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제사장을 보면서 재물을 보면서 그 온전함을 기다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오신 온전함 또 하늘에 오르신 그 온전함을 말씀을 통해 늘 확인하면서 그분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어려운 것은 유독 화목제의 예를 드시면서 하나님께서 자원재물에 있어서는 좀 넉넉함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서원재물은 결코 이 지체가 덜하거나 덜한 것도 받지 않는 그런 엄격함을 주시는 반면에 이 자원재물에 있어서 낙헌재물에 있어서는 이것은 허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것 같은데 칼빈 선생이 레이기를 쭉 주의하면서 몇 번 반복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의 의미들을 우리가 다 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만큼 알려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누릴 뿐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규정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뭘 가르치를 원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기를 원하는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찾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넉넉한 하나님의 그런 깨우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만 좀 조심스럽게 짐작해 본다고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서원 하나님과의 약속이 관련되어 있고 보다 엄격한 그런 과정이죠. 하나님께 드리기로 이미 선언한 것이고 그 선언에 지켜야 될 의무가 더욱더 강조되는 것이라 그 가운데 있어서 드려지는 그런 재물에 있어서는 엄격함이 드러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 낙헌제는 기쁜 마음이 있으면,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서 재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그 기쁜 마음들을 좀 더 넉넉하게 받아주셔도 할 것입니다. 이들은 허물이 있는 것은 뭐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엄격함을 통해서 최대한 허물을 배제하는 것, 그것이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겁게 낙헌제를 드릴 때, 감사제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격함 속에 지나치게 주눅이 들거나 혹은 기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깊은 인자와 자비로 이들을 품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이런 와중 가운데서 배우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긴 합니다. 하여튼 오늘 이 규정들은 보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그런 교훈이 될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쭉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깊은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들어있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이 넘는 그 시간대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쩌면 굉장히 작은 그런 그룹인데요. 그 안에 비밀처럼 복음의 핵심을 숨겨두신 것이죠. 그것을 보존하시고 기록하게 하시고 역사를 흘러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실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가 있죠. 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렇게 치밀하구나. 이것은 결코 거짓이 아니구나.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또 다른 성경, 복음서라든가 예수님 말씀을 드리면서 그분의 온전함을 보면서 오늘의 이 말씀들을 함께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전한 말씀, 그분의 온전한 태도, 그분의 온전한 행사, 그분의 온전한 사랑,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아, 그분이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주의하였던 예물의 온전함이 여기 있었고 여기에 묻어나는구나. 제사장의 온전함이 바로 여기에 묻어나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고 성경의 그런 또 통일성, 성경의 온전함에 우리가 탐복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훨씬 더 신뢰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사실 믿는 자들만이 누리는 은혜를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고 사실은 설득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그런 성경의 모든 그런 맞음이 통일성이 여러분 가운데 참 탐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진정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 속에 항상 거하시기를 간절히 당부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제물과 제사장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주의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 주의함, 그 가운데 예배에 바른 태도가 있고 또 그 제물의 온전함과 제사장의 온전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온전함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깊은 위로가 주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결코 상쇄되거나 줄어들거나 혹은 힘이 없어 좌절되는 일이 결코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우리에게 이런 기록된 말씀이 오고 성령의 믿음, 성령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내용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정말 깊이 있게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것이 부족하다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있는 자로서 하나님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 명령대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